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도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도중에 한 그 마호멧 지도자가 그곳에 참석했었나 봅니다. 중간에 이런 이제 마음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제 외쳤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멧의 시체가 있고 거기엔 마호멧의 무덤이 있어서 마호멧의 실존을 증명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신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에는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바로 그 점이 기독교가 당신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체가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살아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답니다.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라는 말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호멧 지도자 스스로가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죠. 참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공통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고 준비하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제자들 가운데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복된 사람이 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처럼 다 믿는데 그런데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지 않고 믿기란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요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 이 성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믿을 수 없는 사건이면 불명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떤 것입니까? 자연의 반대 개념으로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적을 가지고 초자연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적은 이런 기적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적의 사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임한 은혜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이제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무덤을 보러 간 이유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나? 어떻게 되었나? 이게 궁금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간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불러 주리요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예수님의 시체에 이제 향품을 발라야 될 텐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누가 그렇게 돌문을 굴려줄 수 있을까. 이걸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빈 무덤입니다. 본문 2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돌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서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도 이 상황을 보면서 무서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빈 무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기대하지 못하였던 일이 일어난 것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생각하셨을까요? 하였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자기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절 4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빈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주님의 이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들이, 이 여인들이 가지는 이 생각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무덤을, 돌 무덤을 도굴하는 행위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약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또한 의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해부용으로 쓰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가면 그게 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이것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릴 만큼 그만큼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도굴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 여인들이 생각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볼 때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 맞았구나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면서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누가 훔쳐갔을까?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슬픔으로 예, 울고 있는 것이지.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분명히 부활에 대한 이 기대와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 물론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지만은 그들이 왜 그렇게 하기 위해 무덤을 향하여 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라도 장례를 잘 치러야 되겠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모친이 아니라 과거에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슬픈 일이죠. 사랑이 큰 만큼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크게 슬퍼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시체를 장례를 잘 치를까 향품을 준비하여 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 슬픔이 더해진 것이죠.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서서 울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안심시키면서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는요, 부활하신 주님과 이 여인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 모르고 지금 동산지기가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체 어디 두었는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마리아를 부르잖아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이지. 마리아는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듯이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기쁨입니다. 무덤으로 갈 때에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기에 갔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우리의 이 기쁨, 이것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입술로 고백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십자가에 대한 사건에 대한 그러한 고백은 있지만은 실제로 부활에 대한 사건을 믿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지만 부활은 믿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 밖에 서서 울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집으로 향하여 간 마리아가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은 없지만은 끝까지 그 믿음의 끈 교회에 열심히 다닐 때에 끝까지 잘 나오고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라고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믿지 못하냐? 세상 일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냐? 그래도 끝까지 교회에 나오고 믿음이 없어도 교회 생활 때로는 습관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나올 때에 말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는 제자들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이지만 형제라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하심과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그들을 신뢰하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배신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더 이상 배신한 제자들을 너희들 더 이상 볼 일도 없다 만나고 싶지 않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곳, 주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장소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사역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죠. 이러한 갈릴리에서 다시금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이 너희들은 비록 배신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자책감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임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부활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하는 주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나고 내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이죠. 부활신앙,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금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만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고 변화되는 것으로 부활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쇠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좋아지고 성숙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고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미움과 다툼과 갈등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들도 이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하고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신하였지만은 나는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랍비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시기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세속적인 영향으로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수도원에 어느 랍비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이 랍비에게 이 세상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면서 수도사들이 랍비에게 하소연하듯이 말합니다. 이제 서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때에 서로를 걱정하면서 대화하던 가운데에 그 랍비는 이제 시간이 되어서 수도원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수도사들이 한 가지 조언을 부탁한 겁니다. 수도원, 지금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있는데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슨 조언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 특별히 아무런 조언을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들 가운데의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를 않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곰곰이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누굴까? 이제 서로 쳐다보면서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 토마스 형제일까? 아니면은 저 안드레 형제일 수도 있겠지. 아니면 어쩌면 늘 가시 같은 존재였던 필립이 아닐까? 서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자기 자신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경심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원은 명상하기 좋은 수도원으로 소문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우리 서로는 주님께 하듯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섬김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임한 은혜가 이 은혜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나를 배신하여 자책감이 있다지라도 그러지 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요, 변화된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라 할지라도 서로를 대할 때에 주님에게 대하듯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이 은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들 가정과 교회의 화목함과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